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아주시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히 부족한 자가 단에 솟사오나 성령의 도와주시는 은혜가 없이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겠사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성령께서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필요한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도록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삶에 충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단에 세우신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에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의지를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복적으로 배우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에 시작이 있고 하루에 끝이 있습니다. 한 해에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이제 한 해에 마지막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태어난 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끝마쳐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진리인데요. 한 국가가 세워진 건국 기념일이 있는 반면 그 나라가 패망하는 날도 반드시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본 적도 없지만 이 세상은 시작한 그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종말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너무나 명백하고 단순하지만 인생의 어리석음은 이 진리를 자주 망각하며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철학자 헤겔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역사를 연구하면서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동일한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만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단순한 진리, 하루에 시작이 있는 반면 끝이 있고 인생에 탄생하는 날이 있는 반면 종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망각하기도 하지만 또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것이고 후회와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비참한 종말을 맞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2019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서 세상의 끝에는, 세상의 종말에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스가랴 3장은요, 놀라운 종말의 시간에 맞춰져서 그때의 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구약에도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와 같은 빛이 있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를 그 모세오경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그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대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름이 같은 것인데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여호수아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육신 하시기 이전,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 있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옆에는 사탄이 서 있습니다. 사탄이 서서 그를 고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3장은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법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장래가 답답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점을 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점쟁이들도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그렇게 예언을 할 뿐이지 미래를 실제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3장을 보십시오. 이제 마지막 날 세상의 종말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놀라운 계시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법정에는 피고로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범죄자들을 법정에 세울 때 보면 피고라고 하죠.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고소하는 참소자는 사탄입니다. 그의 죄를 지적하고 그를 정죄하는 역할을 맡은 사탄이 있고 또한 여기에 또 다른 인물이 있는데 대언자, 여호수아를 변호하는 대언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최후의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나요?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나요? 그 질문에는 그렇다, 그렇지 않다, 둘 다 정답입니다. 안 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받는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차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신자가 죽게 되면 그 몸은 무덤에 묻히게 되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는 말씀을 하죠.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죽는 그 즉시 영원한 형벌에 빠지기 때문에 그들에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스가랴 3장은 그런 차원의 심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사건을 말씀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죠.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최후의 심판.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이 백보좌 심판에는 모든 사람들이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일을 기록한 성경인데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감대 없더라. 이 표현은 땅과 하늘이 다 사라졌다. 세상의 종말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근데 희고 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에 섰는데 보좌 앞에 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요한계시록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스가랴와 같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상의 종말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요한에게 보여줬는데 요한은 환상 가운데 스가랴가 보았던 것처럼 희고 큰 보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광대함을 그리고 그 심판이 최고의 심판이다. 최종적인 심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보좌 심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하얀 보좌, 백보좌라고 하는데 왜 그 보좌가 흰가?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 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영광과 절대적인 공의로 심판하시는 보좌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보좌는 흰 보좌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아무도 반박할 수 없는 최후의 선언이 되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이 보좌 앞에 선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는 많은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적인 차별이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범해도 심판대에 서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조금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편법을 쓰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완전한 공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는 어떤가? 큰 자든 작은 자든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대 앞에 서서 공정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심판을 행하는가?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요. 책들이 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책들. 책들, 그러니까 복수로 돼 있어요. 이 책을 우리는 행위록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라 그래서 행위록이라고 불리는데 이 행위록에는 사람들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뿐 아니라 생각과 은밀한 죄악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당연히 생기게 됩니다. 누가 이 심판대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따라서 공정함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누가 이 심판대에서 구원을 받겠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행위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행위록 외에 또 다른 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곧 생명책이라.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행위록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생명책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책은 어떤 책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 그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으심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요한은 환상 가운데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0장의 내용과 스가랴 3장의 내용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중에 이제 최후 심판 때를 말씀하고 있지만 이 스가랴에서는 어떤가 하면 이 최후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도는 최후의 심판 때에도 심판 때에 서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은 분명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에 보면 그 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신약 성경은 서로 보완적인 것입니다. 구약을 많이 알면 신약을 잘 해석할 수 있고 신약에 대한 풍부한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더 해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우리가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진 그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스가랴 3장을 보겠습니다. 여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떠한 옷을 입고 서 있습니까? 본문에 보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러운 옷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죄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죄악이 가득한, 죄악으로 얼룩진 더러운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여서 그 당시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남다른 범죄자였다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죄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나타내는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근데 1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사탄이 쉬지 않고 그를 정죄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고소자입니다. 마치 정의로운 검사와 같이 검사는 범죄자들을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법정에서 파헤치는 사람이죠. 긍휼이나 동정을 베푸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검사의 칼은 무섭죠. 그와 같이 사탄은 거짓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범죄가 드러날 때에 사탄은 잔인하게 무자비하게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한다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고 마치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여러분 막 불에서 이렇게 모닥불을 피우다가 거기서 꺼낸 나무는 어떻습니까? 시커멓죠. 그것은 목재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가치도 없고 쓸모도 없는 그러한 모습이 불에서 꺼낸 나무죠. 그리고 그것이 그슬린 나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슬렸다는 것은 죄악으로 허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탄은 쉬지 않고 무자비하게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무런 변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가 좀 가려져 있고 검사가 증거가 없다고 했을 때는 변명을 늘어놓고 아니라고 발뺌을 하죠.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변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유구무언.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여호수아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자신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났을 때 그가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웠고 또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한 바 행위록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면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를 받기 직전에 피고가 그의 범죄 사실을 증거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판사가 판결을 하려고 할 때 그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지금 여호수아는 자기를 참소하고 자기를 고소하는 사탄 앞에 한마디도 변명하지 못한 채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있게 될 최후의 심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2절을 그러한 관점에서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 앞에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목적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들이여 그날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대가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진리는요.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언자가 되십니다. 변호자가 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 누구를 정죄하십니까? 사탄.
사탄을 정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야, 내가 어찌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심판대 앞에 나왔느냐라고 여호수아를 책망하고 계신 게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수하는 사탄을 정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겨집니까? 이것은 단에 서 있는 목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2절에 보면요, 여호수아를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사탄을 책망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8장 38절을 보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여호와의 사자께서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사자께서 택하신 그 여호수아를 정죄하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책망하십니다. 내가 사탄을 책망하노라, 너를 책망하노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보좌는 크고 흰 보좌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여호수아를 대언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변호하실 수 있는가. 그의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을 입고 그를 감춰두셨다면 모르지만 사탄도 알고 있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어떻게 변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의로우신 재판장이실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요, 헌법 13조 1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이중 처벌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의로운 판사들, 정의로운 판사들은 한 번의 죄에 두 번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 죄로 인해서 벌을 받았다면 다시 처벌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와 같은 헌법은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에도 뭐 전 세계 나라에 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 정의로워야 되고 공정해야 되는 그런 그 법정에서 헌법에 그런 이런 가치들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더한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다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는데 그 죄값을 다시 묻는다면 정죄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택한 백성을 의롭다 하시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판결은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를 못 본 척 감춰주고 덮어두시는 게 아닙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시고 창에 옆구리에 창을 창자국을 받으시고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그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손에 창자국을 보이시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냈을 때 어떤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도마야 내 손에 창자국을 못자국을 보라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왜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주님은 그것을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법정에서 증거로 제시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렸고 이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내 옆구리에 창이 찔림을 받았노라. 내가 이미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단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요. 스가랴 3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그 더러운 옷을 벗게 하시고 이제는 그것을 벗겨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모든 신학자들이 이 스가랴 3장과 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이 충분한 최후의 심판대에 대한 모든 상황을 다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대에 서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우리가 누군가의 결혼을 하면 혼인신고만 하면 되잖아요. 이미 부부인데 굳이 결혼식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성략하며 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그 감격적인 순간들을 맛보는 것이죠.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두렵고 부끄러운 것인지를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런 구원에 대한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그리스도의 변론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더러운 옷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감격적인 순간을 재현해 주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더러운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를 이사야 64장 4절에서도 filthy rag라고 그 영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학자는 오물을 뒤집어 쓴 이라는 말로 번역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오물은 배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래식 화장실 같은 데서 이렇게 빠지면 온 몸에 그냥 오물을 뒤집어 쓰는 거잖아요. 오물을 뒤집어 쓴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더러운 옷을 벗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입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옷이 무엇입니까? 이 아름다운 옷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의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순종하셨어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든 그 보화는 성도들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옷을 우리가 입게 되는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요.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설명해 주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인데 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기록하였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아마 여기 아름다운 옷은 그 옷을 말하는 옷일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판결을 내리십니다. 판결을 내리시는데 4절 중간쯤 보시면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이게 최종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선언되는 하나님의 선언문이시죠. 내가 너의 죄를 제거하였노라. 너는 이제 무죄다. 라고 하면 오랜 재판으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함이 옵니까? 여러분, 그러한 판결을 내리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여호와의 심판대에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단순히 한 개인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그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까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데요. 사탄의 참소를 책망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여호수아가 아닌 사탄을 책망하시고 또한 더러운 오물을 뒤집어 쓴 그 수치의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시고 대신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관을 씌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죄가 제거되었노라, 너의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간단한 적용 세 가지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최후의 심판대에 있을 이 은혜를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시는 이 은혜가 없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택해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를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또한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있다면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십시오. 그리스도는 간구하는 자들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최후의 심판대를 생각하면서 적용해야 되는 진리는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며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가 그 은혜를 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용서함을 하나님이 나의 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나의 더러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 주고 여러분을 아프게 하고 잘못을 범한 사람들을 더 많이 용서하며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지만 용서함에 있어서 인색한 사람들은 마지막 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며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서론의 절망적인 모습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얼마나 불쌍한 존재인지, 또 사탄의 정죄 앞에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인지를 잊지 말고 항상 겸비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또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은혜에 감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아가시고 항상 자신을 낮추며 겸손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세상을 향하여서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언변이 부족하고 전달력이 부족한 설교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했지만은 많이 부족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주께서 찌그러진 나팔을 통해서도 경고를 울리시며 나팔의 소리를 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통해서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일하여 주실 때에 마지막 날에 받게 될 이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더 많이 찬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극히 높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변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돌아볼 때에 남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였고 또 남들을 아프게 하는 많은 죄악된 일들을 범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지와 같고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교만해했던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는 그 참소자의 고소 앞에서 한마디도 입을 뗄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빠진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서로를 높이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신지를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